우리 다 같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한 절만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아멘. 주님, 이 말씀에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생기를 얻고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나약하게 또 이렇게 겨우겨우 근근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건하기를 원하신다. 지금 여기 오늘 본문 외에도 제가 몇 군데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제가 담은 곳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찾으실 수 있으시면 빨리빨리 찾으셔도 좋겠고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게 이제 그 우리 흠정역 판에 따라서는 어떤 데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아마 어떤 데는 강건한 자가 되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영어 본문으로는 이게 be strong,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과 동일한 그런 표현입니다. 강한 자가 되라, 강건한 자가 되라, 또는 강하라, 강하게 되라, 뭐 그런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자답게 행동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우리의 생물학적인 성별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믿음에 관한 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남자답게 강건하게 이렇게 서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도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라. 이것도 어디에는 또 강건한 자가 되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남성과 여성으로 이렇게 창조하실 때 남성은 좀 더 여성보다는 신체적으로 강하게 이렇게 이제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 같고 여자가 남자 같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이렇게 여러 군데에 걸쳐서 하나님은 너희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남자다운 것을 이렇게 이제 원하시는 거예요. 강한 말씀을 하실 땐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에도 보면은 이제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1절부터 보니까 이제 다윗이 죽을 때가 가까이 이르매 그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온 땅이 가는 길로 가노니, 그러니까 이제 다 모든 사람이 죽듯이 자기도 죽는데, 그런즉 너는 강건하여 너 스스로 남자임을 보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향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두 군데만 더 보면 이제 에베소서 3장에도 보니까 14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보니까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이러이러이러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에도 보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부터 보니까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이러이러이러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유약하게 이렇게 있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부터 이렇게 딱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거기서 이렇게 데려가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몸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야 되는 곳은 여전히 세상입니다. 세상.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사악함과 음란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사악해지고 점점 더 음란해지기 때문에 어지간한 사악함과 어지간한 음란함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만성이 돼서 그래서 이게 참 불결하면서도 불결한 걸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이 거울, 이 거울에 사람들을 비추어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이 더러운지를, 타락해 있는지를, 사악한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세상을 묘사할 때 몇 가지 어떤 예표로 주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라는 곳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 그 상황을 보면은 그 이집트 안에는 절대 권력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파라오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숨을 못 쉬게 이렇게 숨통을 틀어 막아서 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세력인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의 어떤 실체인 것이죠. 그래서 이 파라오가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을 굽게 하는, 그래서 그냥 온통 삶이 그 벽돌 어떻게든지 벽돌의 그 할당량을 채워야 되는 것에 맞춰져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오직 그 문제에만 매달려서 살게 하는 그러한 시스템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똑같습니다. 돈,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것에 꽉 묶이게 해가지고 조금만 잘못해도 직장에서 잘리고 여러가지 그 사람을 그 옥죄는 그런 시스템을 이 절대 권력자, 세상의 절대 권력자인 이 마귀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사람들의 이 숨통을 죄는 그런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세상에는 이집트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에는 대단히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 그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열 가지 재앙의 내용들을 볼 때 그것이 다 이집트의 그 신들 하나하나 그 신들에 대한 어떤 심판의 의미도 담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유일하신 한 분 참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수많은 그러한 잡신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가 숭배하고 섬기는 것, 그게 다 이제 우상 숭배인데, 그게 신들을 섬기는 것인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유일한 하나님, 그것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집트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또한 세상을 성경이 묘사할 때 세상을 소돔과 고모라로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는 그 사악함으로 인해서 미리 지옥을 맛본 곳이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신 곳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셨으면, 정말 참으실 수가 없었으면 그 도시 전체를 그렇게 유황불로 이렇게 태우셨겠어요. 유황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불못에서 발견됩니다. 그렇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이고 고통의 연기가 세세무궁토록 올라가는 곳입니다. 그것을 미리 그냥 심판을 집행하신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은 그들 안에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은 이 인간의 모든 이기심과 이 어떤 호기심과 이 어떤 자극적인 것을 쫓는 마음, 이런 것들이 상상력, 악한 상상력과 이런 것들이 총발휘되면, 그러면은 정말 그 지옥과 같은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육체적인 그 음란함으로 아주 대변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 남자와 여자와의 그런 관계에서는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어서 어떤 동성이나 또는 이 짐승과의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지금 천사와의 그런 어떤 관계까지를 서슴지 않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도시에 온 남자들이, 젊은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아이나 할 것 없이 온 남자들이 다 몰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도시에 찾아온 천사와 이 관계를 맺으려고. 그래서 그런데 사실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도시의 모습들입니다. 특별히 서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딴 데서 찾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성경에서는 가나안 족속들의 세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그 거주민들의 그 사악함으로 아주 유명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그 땅에 뭐가 있었냐면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거인들. 거인이란 무엇입니까? 거인이란 비정상적인 괴물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창조하신 그 인간의 형태가 아니라 뭔가 대단히 이종 간의 결합에 의해서 생겨난 대단히 사악하면서도 대단히 괴기한 그러한 존재가 거인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뭐 발가락이 여섯 개, 손가락이 여섯 개, 기형이죠. 그러면서 키가 최소한 한 3m가 넘는, 최소한 해서 3m가 넘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종족들이 사는 곳이 가나안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물들이 사는 곳입니다. 괴물들. 정상적인 인간들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도처에 있는 그러한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문화 자체가 괴물의 문화, 그런 것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믿음이 없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너무 초라하다, 저들의 저 괴기한 문화는 너무나 거대해서 내가 거스를 수가 없는 대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이러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안에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강건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강건하게 살 수 있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의 강건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 정도로만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뭐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한 바는 이렇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강건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믿음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지켜야 하고, 두 번째는 그 믿음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 믿음에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킨다는 것은 누군가가 빼앗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전제하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한다, 우리가 잘 보관해야 한다, 잘 공격을 당하실 때 잘 막아내야 한다, 그것은 누군가가 공격을 할 것이라는 것, 훔쳐가려고 노력 시도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시듯이 그 새가 그 이 말씀의 그 씨앗을 이렇게 쪼아 먹어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자는 우리가 동물원에서 보는 그러한 사자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말로 우리가 실제로 이 사자가 와가지고 이 정말 우리 앞에서 이렇게 이 핥힐 수도 있는 그러한 이 영적인 사자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마귀입니다. 이런 세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 뭐 그냥 하나님이 그냥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실제로 이렇다는 거예요.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그러한 사자처럼 마귀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6절에도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며,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방패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것으로 능히 저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쏘고 있는 불화살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화살은 그것을 맞게 되면, 바로 맞게 되면 화살에 꽂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불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타버리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게 불화살이 아닙니까? 그것을 마귀들이 지금 계속 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참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의 경우에 우리가 사무실 안에서 참 성실한 모습과 정직한 모습을 우리는 보일 그런 참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다 직장 동료들이 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면서도 또한 그리스도인이 어떠해야 된다는 어떤 자신들의 기준이 있어서 우리에겐 높은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우리가 참 성실한 모습을 보여야 돼요. 우리가 게으르면 안 돼요. 또 우리가 남들이 속인다고 다 속일 수 없어요. 정직한 모습을 보여야 해요. 또 내가 편하자고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만 직급만 높아지면, 군대도 다 마찬가지죠. 자기가 조금만 더 계급이 높아지면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일을 다른 사람한테 시키지요. 그건 참 괴로운 일이에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참 괴로운 일이에요. 분명히 내 일이 아닌데, 내 일이 분명히 아닌데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참 그리스도인들이 참 거기에 대놓고 불평할 수도 없고 참 힘이 듭니다. 그렇죠? 사무실 안에서도 힘이 들지만 우리가 사무실 밖에 나가면 또 회식 자리며 뭐 여러 가지 이런 자리들이 있을 때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는 또 그들과 또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똑같이 방탕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2차를 가고 3차를 가고 하는 걸 우리가 똑같이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참 절제된 모습, 우리가 건전한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 세상에 살아가기가 참 힘이 듭니다. 우리가 장사를 할 때에도 남들은 다 속여 팔아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또 속여 팔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죠. 이게 참 떼돈을 벌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잖아요. 정직하게 해갖고 어떻게 떼돈을 벌죠? 이 사회 구조상. 그렇죠. 이게 어렵게 돼 있어요. 정말 열심히 일해야만 입에 풀칠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세상 시스템입니다. 정직하게 해서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장사를 해도 개인 대 개인으로서도 고객에게도 속이지 말아야 하지만 또 세금을 내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국가에게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또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이렇게 잘 해야 돼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경우에 친구들이 하는 걸 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이돌에 열광하고 교복 고쳐입고 욕을 입에 달고 살고 또 선생님 조롱하고 그렇잖아요. 요즘 학생들이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까? 아니죠. 예, 개, 개라고 부르죠. 개. 권위를 업신여기고 세상을 즐기는 것. 우리가 그걸 똑같이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기 힘들죠. 우리가 집에서 그럼 가정 주부로 있다고 편한가요? 그렇진 않죠. 늘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 의식에 시달립니다. 저 집 남편은 어떤데? 우리 남편은. 저 집 아들은 어떤데? 우리 아들은. 그렇죠? 끊임없는 이 경쟁심과 또 그 거기에서 오는 시기심 이런 것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또 집에 있는 사람들이 참 또 이게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게 TV죠. TV를 달고 살게 되죠. 집에 들어가면 무조건 TV부터 켜게 되죠. 그러면 그 TV, 우리는 TV를 즐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뭡니까? 그 TV가 끊임없이 우리를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온갖 더럽고 추한 것들을 우리 안에 주입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우리를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즐긴다고 생각하죠. 우리 여가를 즐기면서 스트레스 푼다고 생각하죠. TV 보면서. 그러나 우리는 교육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로부터 주입받는 세상 문화에 대한 그 동경과 이 호기심, 삼각관계, 저런 기분은 뭘까? 끊임없이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악에게 악으로 맞서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그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명령을 우리가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은 사실 쉬운 일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로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서 그 불을 꺼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다는 것은 매 순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것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걸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다. 여러분이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건 어떤 고난을 지금 통과하고 있건 상관없이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 내가 뭘 하면서 먹고 살고 있건 관계없이 내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 내가 학생이건 내가 회사원이건 내가 장사를 하고 있건 가정주부건 상관없이 내가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 이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 이것을 매 순간 우리가 자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그 불화살이 있을 때 믿음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그것을 믿음으로 막아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거나 또는 시험하거나 또는 공격하려고 할 때 우리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하나님에 관한 그 지식,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지식을 실제 내 믿음과 섞이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믿음과 이것이 지식이 섞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사용했던 그 동일한 그 믿음, 맞습니다. 제가 죄인이었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저는 하나님 없으면 멸망할 자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그 믿음을 우리가 사는 매 순간순간에 그 믿음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 얻을 때 사용했던 그 믿음을 벽장 속에 가둬놓고 그냥 천국 갈 때 표로만 보여주는 그런 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매 순간 그게 사용이 돼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전쟁 하에 있다는, 전쟁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가운데 이 전쟁에서 내가 이겨야 되겠다는 그 의지,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되겠다는 그 마음, 내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 전쟁을 이겨야 되겠다는 그 마음,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강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믿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믿음을 지켜야 한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믿음을 누려야 합니다. 믿음을 누린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믿음을 누린다. 우리가 소극적인 의미에서 믿음을 지키고 방어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한 발짝을 더 나가서 우리가 이 주님의 그 풍성하심을, 주님의 그 풍성하심을 맛보고 누리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누린다는 것은 곧 주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매순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은 두 종류의 생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얻는 생명이 있고 풍성히 누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첫 번째 생명에서 그치면서 만족하면서 삽니다. 얻는 생명. 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천국행 티켓을 딴 그 생명. 그렇죠? 거듭나서 우리 영이 다시 태어나서 살아나서 그래서 내가 천국을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풍성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풍성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풍성함이에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누리기 위해서, 즉 우리의 그 주님의 그 풍성하심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간다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두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적으로 알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체험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고 성경 속에서 참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 망가진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 동일한 예수님을 지금 내 삶 속에서, 지금 내 삶의 이 순간순간에도 내가 경험하면서 사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어떤 병고침의 어떤 표적, 기적을 행하며 어떤 표적으로서 주어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교리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우리에게 이 그 당시와 같은 어떤 병고침이나 이런 마귀를 내쫓는 일이나 이런 기적들을 행함이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고쳐주셔야 할 부분들이 있고 우리를 세워주셔야 할 부분들이 있고 살려주셔야 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그것을 체험하는 삶,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배웠습니까? 지식으로 내가 위로의 하나님을 배웠다면, 아, 하나님은 누구누구를 위로하셨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고통받는 누구누구에 찾아가서 그 사람을 위로하셨대. 그것으로 끝나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그 위로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힘든 그 순간에 정말 나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체험되어야만 진짜가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가 체험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참 우리 지체들 중에서도 이제 성향이 다 다양해서 어떤 사람들은 지식적인 면에서는 조금만 채워져도 어떤 여러 가지 다른 면에서 뭐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라든가 또 뭐 찬송을 많이 하는 것이라든가 교제를 많이 하는 것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채워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단히 많은 지식을 흡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다 성향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우리가 지식을 추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적용되지 않고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고 그냥 말씀을 말씀으로만 내가 공부로만 여기게 되면 그것은 마치 우리가 이 어떤 생활용품들이 들어있는 그 박스들을 내 창고에다 가득 쌓아놓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물건들을 내가 창고에 쌓아놓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갖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쌓아놓지도 않았으면 쓰고 싶어도 쓸 수도 없겠죠. 그러나 갖다 쌓아놓은 물건은 보라고 있는 물건이 아니고 그것을 박스를 풀어서 그것을 내 생활에 사용해야만 그게 진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다 공부하고 싶은 마음,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정말 내 삶 속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 그거에 우리가 치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겸손함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지식은 사람을 우쭐대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울수록 많이 내가 성경 지식이 늘어갈수록 내가 겸손한 게 필요한 거예요. 겸손한 게.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정말로 내 삶에 적용해보고자 하는 그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간 하늘이 닫혔다가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렸더라.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그러면은 그 기도에 대한 것을 내 삶 속에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작은 부분 하나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것이, 이것이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훈련이에요. 이거는 안 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건 실제로 하나님 앞에 마치 이 우리가 투자하듯이 돈을 걸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낙하산을 가지고 있으면 뛰어내려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낙하산 뛰어내리면 펴질 거야.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뛰어내려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성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정말 내 하나님으로 이렇게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걸 내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온유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성령님의 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수십 년을 성경 공부를 하는데 내 안에서 온유함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태생이 이래. 나는 원래 이런 기질을 타고났어. 나는 원래 온유해 줄 수가 없는 사람이야. 아닙니다. 그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 구원하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 안에서도 그 온유의 열매 나타날 수 있어요. 순종의 열매 나타날 수 있어요. 난 남편에게 평생 복종 못했으니까 난 여전히 못해. 아니에요. 복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그 열매 맺히게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도하세요. 맺힐 거예요. 아, 우리 남편은요. 아, 우리 남편은 존경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웃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은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하나님이 1대1로 그 사람을 다루실 거예요. 그러나 남편은 남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 아내는 아내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돼요. 지식으로 쌓아놓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거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강건하기 위해서 믿음을 누려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이 믿음을 누린다는 것, 이것이 주님의 그 풍성하심을 누리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주님을 깊이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이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 아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믿음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우리가 배워가야 합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배워가야 돼요. 하나님은 저 우주 너머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물리적으로 볼 때 우리가 첫째 하늘, 이 새들이 날아다니는 첫째 하늘, 그 다음에 이 해와 달과 별이 있는 둘째 하늘, 이 우주를 넘어서 셋째 하늘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그 왕좌에 앉아 계신다.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 곳에만 한정되어 계신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이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 안에 인격적으로 계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은 사람 안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온 우주에 다 계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안에는 계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도 그 사람을 억지로 열고 들어가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만큼 존중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을 강제로 그 사람의 의지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들어가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모욕하시는 게 돼요. 왜? 아무리 초라해 보이는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대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렇게 귀하게 대우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나 그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그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복수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어찌되었건 그래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여 삼창을 해야만 내 안에 가까이 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는 분일수록 기도할 때 보면은 목소리가 커요. 주여. 예.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이것이 피상적인 어떤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로 계신단 말이에요. 실제로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거짓 신들을 섬기는 것의 차이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거짓 신들은 인간이 그 거짓 신을 두려워하면서 그 신이 혹시라도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그 어떤 두려운 마음에 이렇게 참 복종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신도 이걸 할 수 없어요. 마귀와 교제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밥을 할 때건 진공청소기를 돌릴 때건 사물을 볼 때건 운전을 하고 갈 때건 걸어갈 때건 버스를 타고 있을 때건 내 안에 작게 주님 주님 이렇게 했을 때 이 안에서 이게 느껴져야 돼요. 주님 계신 게 느껴져야 돼요. 주님 주님 주님을 불렀을 때 이 안에 주님 계신 것이 이게 선명해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께 매 순간 주님 제 약함을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여전히 육체 안에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육체 안에 살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주님 제가 제 스스로 지킬 수 없어요. 주님 주님이 지켜주세요. 주님 오늘은 이런 일이 있는데요. 주님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끊임없이 주님과 내가 교제하는 삶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배우면 50년, 60년을 믿음 생활을 해도 대단히 피상적인 믿음이고 대단히 건조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걸 배우셔야 돼요.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이걸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무슨 여러 가지 뭐 천년왕국이 어쩌고 뭐 무슨 여러 가지 지식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각자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걸 배우는 거. 이 교제를 배우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을 누리기 위해서 세 번째는 믿음을 누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무슨 환청이 들리거나 뭐 정말 뭐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뭐라고 지시하냐 아닙니다. 이 시대에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그런 일들을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정말 깊은 어떤 그 참 탄식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견디기 너무 힘들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도 그 자리에 있어봤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이게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복 달라고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낼 생각만 하지 마시고 깊은 탄식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는 그 탄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 마음 안다 하는 그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네 마음 안다. 나도 그 자리에 있어봤다. 내가 네 마음 안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이게 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고난을 통과할 때 주님도 이런 심정이셨겠구나. 골고다로 가시는 주님도 이런 심정이셨겠구나. 그것이 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게 그 마음이 내 안에 딱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경의 어떤 특정한 구절들이 탁 떠오를 때가 있어요. 내가 평상시에 봤던 그 구절이 탁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확 꽂히면서 내 마음이 갑자기 확 평안해질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던 문제가 있었는데 주님 앞에 나는 도저히 지금 찬송할 수 없는 심정이에요. 나는 너무 답답해 죽겠고 나는 불평과 짜증과 불만만 일어나는데 그 순간에 딱 나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우고 주님 제가 이 순간에 제 입술을 벌려서 주님 찬송합니다. 주님은 제게 좋은 것을 주실 때도 제 주님이시지만 제게 어려움을 주실 때도 주님은 여전히 제 주님이십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하고 입을 벌려서 찬송하는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안함이 내 안에 쫙 이렇게 오는 거, 그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 간에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어요. 어떤 형제와 어떤 자매와 교제하는 순간에 내가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문제였는데 그 지체가 딱 해주는 한마디의 그 격려, 그것이 탁 내 안에 꽂힐 때가 있어요. 그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자꾸자꾸 배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의 실제예요. 이런 게 없으면 믿음 생활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저기 계시고 늘 내가 주여 목청껏 외쳐도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나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것 같고 새벽기도 한 번이라도 빠지면은 뭔가 저주가 내릴 것 같고 11조 한번 빠지면은 내 재산상에 뭐가 확 손해가 날 것 같고 뭐 이런 마음 속에서 그냥 불안한 마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이러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씩 문을 열어주시는 것과 유사해요. 그런데 그 문은 하나님이 갑자기 활짝 이렇게 한꺼번에 확 열어주시는 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금씩 열어주시는 그러한 문인 거예요. 그러한 문에서 열리는 그 빛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 그걸 우리가 배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것을 우리가 믿음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네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 사는 삶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사는 삶을 배우는 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주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달라요. 나는 이때쯤이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닐 때가 많아요. 나는 이때쯤이면 이사를 가야 될 것 같고 나는 이때쯤이면 승진을 해야 될 것 같고 나는 이때쯤이면 합격을 해야 될 것 같고 나는 이때쯤이면 돈이 이만큼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시간표를 맞춰가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안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다 조급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배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이런 것들이 배워질 때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부요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어떤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주님과의 이런 누림이라면 거기에서만 그치면 안 돼요. 그건 반쪽이에요. 나머지 반쪽은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또 있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모든 것이 내가 개별적으로 이걸 누리지만 그러나 내가 또한 교회의 일부가 되어서 교회의 한 부분이 되어서 실제적인 몸의 한 부분이 되어서 교회 전체로서 누려가야 될 것들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강건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 말씀드렸고 믿음을 누려야 한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에 헌신해야 합니다. 믿음에 헌신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제품이 좋다, 뭐 건강식품 중에 뭐가 좋다, 또는 생활용품 중에 뭐가 좋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 물건을 단순히 좋다는 말을 들을 때와 그게 정말 좋은지를 내가 써봐서 아 정말 좋으네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좋으네 하면서 쓰는 것은 이것은 믿음을 누리는 것과 유사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 헌신된다는 건 뭐냐? 우리가 그 제품의 판매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예 그 조직에 들어가서 그게 어떤 뭐 보험이 됐든지 어떤 뭐 자동차를 파는 게 됐든지 물건을 파는 게 됐든지 뭐가 됐든지 어쨌든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정말로 내가 좋다는 확신 가운데 그것을 팔 수 있을 때 아, 이 사람 진정 거기에 헌신됐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믿음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내 믿음을 지키고 그것을 누리는 단계를 넘어서 이 믿음에 적극적으로 완전히 나를 담그고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설득할 수 있을 때 그때 그리고 또 그 믿음에 내가 목숨을 걸 수 있을 때 이 믿음에 내가 목숨을 걸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믿음 안에 헌신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상적이고 또 피동적이고 어떤 종교적인 그런 믿음에 갇혀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면서 참 이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그러한 것에 이렇게 딱 얽매인 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평생 하다가 주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참 억울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적게 배우더라도 배운 게 적을지라도 그것을 충분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많이 배워놓고 전혀 누리지 못하는 거 그건 참 불행한 거예요. 적게 배울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매 순간 누릴 수 있다면 그게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고 또 우리 안에서 실제로 거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강건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오늘 분명한 하나님의 뜻 하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을 사모하십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거 어떻게든 살 거예요. 어떻게든 살 거예요. 주님께서 이 주님의 의와 주님의 왕국을 먼저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거를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적용하세요. 여러분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왕국과 그 의를 먼저 구해 보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이건 제가 채워준다 그러면 저는 못해요. 저한테는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채워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만약에 하나님이 이것을 못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데려갈 능력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걸 믿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라나고 주님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을지 여기에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십시다.